아멘. 6월달은 계절적으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찌는 찜통더위도 아니고 아주 계절이 참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좋은 계절에 북한 공산 정권에서 먼저 남침해서 비참하고 불행한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그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으니 올해로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전쟁의 아픔도 그 역사적인 교훈도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 11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강원도 전방 지역과 서울 근교에 포성이 울려 퍼지더니 삽시간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남한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속수무책으로 밀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40일 만에 대구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산만 남겨놓은 채 우리 남한은 완전히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군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5년 만에 당한 일인데 북한 공산군은 5년간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남침을 했고 남한은 전혀 준비 없이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당했으니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6.25 때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던 북한군 장교는 그때 전쟁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공격을 해보니 쇠망치로 쏜뭉치를 치는 기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칼로 무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에서 한 달 만에 부산만 남겨놓고 점령했으니 나라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때 정치인들, 고위층 아들들은 군복무에서 다 빠지고 백으로 다 빼내고 군대는 온갖 부조리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인들조차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치 싸움에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꾼들 싸움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군대의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교육계의 지도자나 종교계의 지도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정신이 부패하면 그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집니다. 6.25 전쟁 역사를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나던 날 새벽에 육군 참모총장은 전날 토요일 밤에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아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1950년 6월 25일 24일 저녁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은 토요일 밤에 일요일까지 잠을 푹 자야 한다고 비상전화 코드를 다 뽑아버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38선 전방군에는 불바다가 되어가는 전쟁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허둥대며 전화도 불통이 돼서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쇠망치로 쏜뭉치를 두드리는 기분이었겠죠. 다행히 유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과 후방의 연합군의 진격으로 그해 9월 28일에 서울을 도착했고 그 여세를 몰아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 10월 2일에는 북한 개성까지 한국군이 점령하고 10월 2일에는 원산을 점령하고 15일은 평양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우리 한국군에게 기울어졌기에 계속 북진해서 11일에는 압록강을 비롯해서 백두산 밑에까지 북한 깊숙이 우리 한국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이 되면서 30만 명의 중국군, 소위 중공군이 떠나지 않게 북한 편을 들어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치열한 전쟁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젊은 청년 군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연합국의 제안으로 휴전하고 지금의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북이 극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오물을 가득 담은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로 띄워보내서 정규전이 아니지만 계속 도발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력 부분에서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한에 자유대한민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고도의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존립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절대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친히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막아 이기게 해줄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역사관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기준이 다르고 종교관이 완전히 다른 북한 공산주의와 첨예하게 대치 중인 휴전의 상태, 즉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휴전의 상태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휴전선이라 그래요. 간첩들이 계속 넘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고 있고 동해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잠수함이 넘어오고 오면 풍선을 띄워서 비상식적인 공격을 도발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산당이 다 없어졌는데도 유독 북한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북한을 개방하지도 않고 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쟁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번 뻥하고 쏘면 끝나버리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미사일 쏘는데 헛된 낭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성을 가진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공산당은 나라가 자기 개인 것인 양 3대에 걸쳐서 세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색출해서 공개 처형하고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북한 주민 전체가 노예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주면 세습이라고 막 야단하면서요.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한 말도 말 안 해. 공산주의를 연구한 한 학자는 예수가 2000년 동안 만든 제자 수보다도 공산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얻은 숫자가 더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의 말대로 공산주의는 20세기 내내 이 지구를 온통 붉은 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온갖 전쟁으로 혁명으로 사회를 붕괴시키고 백성들을 굶주림으로 피 흘림으로 전쟁터로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단 한 사람 김정은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도록 북한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예외 없이 피흘림과 전쟁, 그로 인한 굶주림과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듯이 예수 사상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배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고 자유와 평화가 한없이 보장이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북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가 자리 잡고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요, 국민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장인 존 베네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생한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생겨나서 한반도가 두동강이 난 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당시 북한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형교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의 동정이 많이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평양 신학교는 세계적인 신학교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나라와 민족 중에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한국 기독교가 깊이 세계에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일행 600명은 블레셋 땅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아말렉과 전쟁 싸우기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소위 전쟁하기 위해서 벗솔 시내를 지날 때에 너무 피곤해서 능히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200명은 그냥 그러면 있어라 너희는 여기에. 요즘 같으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다윗은 가기 싫어 힘이 없어 사는 사람들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300명이 애굽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 400명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아말렉 군사들도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크게 이기고 약탈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갑자기 새벽녘에 아말렉을 침공해서 이튿날 저녁까지 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한 200명은 후방 벗솔 시내에 남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한 400명의 짐을 보관하고 또 전쟁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한없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다윗이 벗솔 시내 200명에게 문안했습니다. 평강의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뜻이죠. 다윗이 전투에 참여한 400명을 대하는 그대로 나그한 200명에게도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그한 200명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이상 아말렉과 전쟁을 기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인만 있을 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나그한 200명을 그들의 전장에서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공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주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 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전리품들 거두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전쟁으로 가라 이만 허락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했다.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던 200명이면 주지 말라고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승리 이후에 전리품을 가져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요. 전쟁 때, 특별히 전쟁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전쟁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믿음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여호사밧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릎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싸움에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는 이 얘기예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하면요. 아람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아람나라 연합군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단나라, 남왕 유단나라 반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나라는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굉장히 유대 나라에서는 불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를 이겨야 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근데 왑시로 서 있지 말고 전열을 갖추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열을 갖추어서란 말은 사열 종대 팔열 행대로 딱 정렬해서 가만히 서가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들을 다 없애겠다. 그런데 이 전쟁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매복하게 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를 역대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저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칼과 창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복자가 어디서 나온지는 그건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서 다 쑤셔 죽인 거예요. 적군들을, 아람 군대, 연합 군대를. 그러니까 연합 군대가 누군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다 연합 군대가 돼서 아람 군대가 됐죠. 여러분, 전쟁에서요,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유란 나라와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셔 싸우시니 아람 나라 연합 군대가 당할 수 없고 몰살 당하고 말았고, 그래서 유란 나라와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요, 얼마나 큰 전쟁이었던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었다 합니다. 3일 동안.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남한의 파견, 그 당시에 남한의 파견된 간첩들로 말미암아 남한의 행편을 완전히 알고는 쳐들어왔죠. 그래서 한 달이면 완전 정복할 형편없는 대한민국 남한의 군대와 국방임을 알고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김일성의 예측대로 남한은 한 달 만에 부산만 남기고 완전히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나 부산에 모여든 전국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부산 모교회에 모여서 할 게 뭐 있어요, 전쟁통에. 목회도 다 준비되어버리고. 서울 지방에, 북한 지방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 전부 성도를 전부 다 내려와서 부산에 다 모여있어요. 피난 와가지고. 밤낮 기도밖에 없죠. 밤낮 집회합니다. 그게 뭐 유명한 목사님도 다 모였잖아요. 주여 살기 위해서 부산에 다 모였으니 하나님이 부산에다 다 모아가지고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연합군들이 속속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하려 전쟁에 참여함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잔멸하고 주의 종들을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우리나라를 넘겨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진두지휘관 7일간 누군지 아시죠?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하나님은 그 메가더 기도, 메가더 장군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는 기도의 사람. 우리나라에 파견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우는 연합군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전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1927년 6월 중동에서 또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아랍 나라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우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중동에 이슬람을 믿는 13개국 나라입니다. 13개의 나라도 아니고 10개의 나라도 아니고 13개의 연합 군대들이 지상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1948년에 해방되었죠. 그리고 1967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20년 만에 아직 나라 구실도 잘 못하던 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구를 팔아서 축적한 돈으로 현대 무기를 준비한 아랍연합군들은 세 곳에서 공중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모두 전 세계민이 이 전쟁은 아람의 승리로 단단하게 끝날 줄 알고 이제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쪽 눈이 에쿠인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눈만 가져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 군 사령관인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자신 있게 기자회견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전도기관은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군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핵무기인가? 핵무기라면 전 장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핵무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5분만 대해갔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름하여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지 온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서 알기로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 무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병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폭행용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 장병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아랍 13개국 연합군대와 한나라 이스라엘의 전쟁 인간적으로 생각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군사가 13배나 많은 아랍연합군대가 이기리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근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믿고 인간의 힘을 믿고 군대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군대의 전쟁은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는 군대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쟁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운명이 달린 치열하고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들어보세요. 북극 에스키모인들이 북극에 사는 늑대를 사냥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늑대는 워낙 무서운 짐승이고 또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종처럼 잡히지 않고 굉장히 무서운 짐승대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칼에 피를 바르고 피를 굳히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날카로운 칼날이 가려워지고 그것이 두꺼운 핏덩어리가 되게 해서 꽁꽁 얼립니다. 그래서 그 얼어붙은 그 얼음 덩어리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칼에 자연스럽게 피냄새가 스며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칼을 늦은 저녁 얼음 바닥에 다 꽂아놓습니다. 그럼 늑대가요 야밤을 틈타서 피냄새를 맡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피냄새 나는 그것을 눈치를 빨아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피가. 그래서 혓바닥으로 계속 핥아먹습니다. 서로 때를 쥐어서 술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부딪히면서 그것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음을 많이 먹고 나면 입안이 얼얼해가지고 감각이 사라지죠? 약간 붓기도 일어나고요. 얼음을 먹으면 그렇죠? 이 늑대들의 입안도 혀도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감각이 없이 피맛만 계속 먹으면서 빨아먹으니까 이제 칼날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늑대의 혀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래도 감각을 잃고 피 빨아먹는데 정신을 팔리고 이제 혀가 완전히 되어서 자기 피를 이제 자기가 빨아먹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이 되면 늑대는 자기 몸에 피가 다 빠져 죽고 맙니다. 피의 유혹에 빠진 늑대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늑대에게 칼이든 피맛이 매력적으로 유혹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칼이 숨겨진 죄가 이렇게 맛있는 매력 1순위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그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선물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몸에서 사망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칼날을 할려 늑대처럼 죄의 물을 마시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핏덩어리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든 피냄새로 늑대를 유혹하듯이 죄는 그 속에 죽음의 칼이 든 술과 동과 쾌락의 냄새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전쟁은 바로 이 은밀한 죄의 유혹과 맹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죄와 전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포켓에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험한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살아갈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중한 죄 속에 가려진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부설의 공동체는 사랑의 성김과 나눔의 공동체, 곧 교회의 모형입니다. 23절로 2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주라 말아 할 수가 없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 지니 같이 분배할 지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의심이 강한 사람들은 부소신에 남아있고 전쟁에 참여 안 하면 가디나 이랬겠죠. 그죠? 그 왜 주는 거예요? 뭘 저에 놀고 있는 우리는 전쟁의 위험에 칼의 위험에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낳는다? 그런 사람 있죠? 교회를 다니다 아주 독한 사람들. 다윗 군대 600명 중에 200명이 남아있고 400명이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같은 전쟁의 승리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0명으로는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이긴 거예요. 4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완벽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다윗 군대들에게 남아있어요. 그 문제는요, 전쟁의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는 가지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으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 하자 전쟁에 참여하여 죽을 고비를 넘겨 피를 흘리며 수고한 400명의 군사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를 앞세워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같이 나눌 수 없다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뭐가 그 전리품을 준단 말이냐. 맞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300명만이 전리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어쩌면 당연한 주장에 걸립니다. 그들에게 큰 공로가 있기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400명의 병사들의 전술 능력이 아닌 전쟁을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기에 벗솔 시내에 있던 200명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이거 우리가 참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공정한 분배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또한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앙 용기가 있는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이미 전쟁에서 거두게 된 전리품을 나누는 원리를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는 이렇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반은 전쟁에 싸웠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나머지는 돌려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다 100%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이미 명백하게 모세를 통해서 전리품에 대한 나누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반 절반씩 나누어야 되냐?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전리품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 다 가지 않고 절반씩 나누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는 군인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리품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고 따라서 전쟁에 불참했던 용사들이 일반 백성들과 해준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행제라는 연대의식의 근거에서 같이 나눠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벗솔의 이 단체 공동체가 작은 전리품으로 인해서 깨지고 분열될 위험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내부 전쟁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의 합한 결정을 하였고 보통 사람들과 군사들이 보지 못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는 바로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랑과 숨김과 나눔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숨기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전리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따라서 전쟁에 불참했던 용사는 또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라는 연대의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리품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 벗술은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인과 사람과 섬김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게 해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안 했다면 알거지로서 노숙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죠? 나누어 가지기는 커녕. 교회는 충성하고 수고하는 중직자들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병약하여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초신자들과 사랑의 승림과 나눔을 같이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벗솔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일하다가 일꾼이 부족해서 오전 9시에 일꾼을 구해서 또 일하게 포도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하루 일을 마치고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구해서 일하도록 포도원에 들여버립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루 품삯을 일꾼들에게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제일 뒤에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새벽까지 7시, 오전 7시에 온 사람, 까지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전 7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불만이 많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이 밖에 주지 않느냐고 아는 게 아니라 불만을 터뜨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의 원망을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럽겠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비웁니다. 벗솔에서 다윗의 군대 400명이 전쟁에 나와서 피 흘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거기에서 앉아서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나누라고 한 얘기 불만이 나오겠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손톱 하나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달랑 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 불평 불만이 많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악한 사람과 여기 보면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나옵니다.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죽이마라. 전쟁에 안 나간 사람 죽이마라.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사 중에 어떻게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가겠다고, 자기 공치사에 대한 대가만 가져가겠다고, 거기에 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하고 왔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같이 밥맛이 남는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만 다 가져가려고 욕심부리면 안 돼요. 나누고 섬기는 부설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원의 모습을 닮아가고 갖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줍시다. 힘겨워하는 자들을 쉬게 합시다. 힘 있는 자들이 더 열심히 일합시다. 더 많이 전도합시다, 여러분.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공치사로서 더 많은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절반씩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부설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였다.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겹게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헌금을 해두손 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너희에게 이것을 준 것이지, 그래서 네가 네 것이라고 네 다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나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좀 나누세요. 혼자서 가지고 갈수 싶습니까? 인간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나눕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인의 모습이에요. 일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여러분, 자기 공로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기 공로 주장하지 마시고, 공로의 대가만 바라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6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 있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에 대한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좋겠냐는 것.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피비린이라는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 피비린이라는 피나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설이란 공동체는 오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하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남은 자들의 두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합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되어진 것임을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인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기심과 욕심, 공로의식과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기심과 욕심, 공로의식과 이기주의는 가난과 분열과 전쟁의 악순환까지 하고 교회는 늘 시험과 실패의 시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공정한 사랑과 헌신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